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20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초림 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서 우리의 구원을 다 성취하시고 사단을 결박하셨다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기간이 천년이라고 하시는데 천년이라는 기간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즉 이 교회 시대 그리고 말세라고도 부르는 시대의 상징적인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천년 왕국 시대를 계시록에서는 또 다른 시대로 말씀하셨는데 7년 대환란 시대로도 말씀하세요. 그래서 교회 시대의 그 두 가지 면을 보여주시는 거죠. 영적으로 천국 영광을 소유하고 있는 면이 있지만 또 이 땅에서는 고난의 시대를 거쳐가야 하는 이 교회의 현실을 이 두 가지의 면으로 알려주시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생각해 보면은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이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내용을 많이 배웠어요. 이미와 아직. 그렇죠? Already and not yet. 그리고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의 현실을 영광 중에 완전하게 누릴 날이 또 올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은 구원 못 보고 못 받았고 그때에서만 받느냐? 아니죠. 영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그 현실이 영광 중에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육체적으로도 부활하여 그 영광을 누릴 텐데 이렇게 우리의 구원이 두 단계로 이루어지듯이 사단의 심판도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미와 아직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서 이미 사단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미 사단이 패배하여 심판 아래 있고 그 현실이 예수님 재림 때에 완전히 드러날 거예요. 사단에 속한 죄인들도 이미 심판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 그런데 그 현실이 아직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 때에 완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단의 심판이 예수님 초림으로부터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 어떤 표현으로 알려주시는 거냐면 사단이 결박되었다. 쇠사슬에 결박되어 있다는 것으로 먼저 알려주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사단이 결박되었다고 해서 이제 아무 힘이 없다라는 뜻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사단이 결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았죠? 우리가 20장 1절에 3절에서 풀어주십니다. 사단이 이제 더 이상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는 때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열방의 복음이 전파되는 때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민족과 족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찾고 구원하시는 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사단이 결박된 것으로 알려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결박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구원사역에 이제 교회를 부르시죠. 그리고 교회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전하라고 명하십니다. 사단이 결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 명령을 주신 적이 없죠. 따라서 택하신 백성들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시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사단과 악의 세력에게 최후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또 같은 일이 일어나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이 땅의 모든 역사는 그때 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때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모든 역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도 역사는 세상이 아무리 악으로 가득 차고 진리 복음이 대적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갈지에 대한 정말 염려가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역사고 사단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죄인들은 심판에서 심판으로 가고 있는 역사라는 것. 저와 여러분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고 있는 역사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이 천년 왕국 시대의 교회의 이 땅에서의 현실을 알려주었다면 그렇죠?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4절에서 6절에서는 이 천년 왕국 시대의 교회의 천국 현실을 알려주는 말씀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이 항상 이렇게 쓰여집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현실을 먼저 보여주시고 또 천국 영광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영광의 현실을 함께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 두 면을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교회의 현실이 있지만 또 천국에 속한 영적인 복된 현실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다. 함께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이 천국 영광의 현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땅의 고난을 이겨나가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의 현실이 고난이거든요. 교회 시대는 고난의 시대예요. 시련의 시대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죽기까지 이루어주신 천국의 현실이 있음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며 그 복된 현실을 붙들고 이 땅의 고난을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때부터 수도 없는 성도들이 순교를 당할 때 어떻게 죽음까지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천국 구원의 현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여기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며 감히 자기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거죠. 바로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이 두 면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이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도 사실은 그 내용이거든요. 이제 오늘 보면 4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먼저 사도 요한이 보좌를 봐요. 천국에서 보좌를 보는데 여기서 보좌가 단수가 아니라 한 보좌가 아니라 보좌들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들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마치 왕처럼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 이게 이상하죠. 천국은 오직 왕 대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아 다스리는 곳인데 그 보좌가 하나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 보좌들을 보고 거기 앉은 자들을 봅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왕의 보좌에 앉혀주신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누구이고 그들이 왜 보좌에 앉아있는지를 이 4절에서 설명해 주십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하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라. 어떤 자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뭐 어마어마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아 여기에는 나는 속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과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가 목베임을 당하고 끝까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죽은 자들. 우리 성도들입니다. 이들을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의 증인들.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너희는 다 성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증인이지 그 중에 몇 명만, 뭐 사도만, 직분자만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증인인데 그 증인이라는 witness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뜻이 있어요. 헬라어 단어로 원어에는 말투스예요. 그 말투스의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순교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증거하다가 정말 목베임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고난 중에 죽은 자들도 있고 이 미국 땅에서는 그런 고난은 없을지라도 끝까지 이 세상에 눈을 돌리지 않고 예수님 믿는 믿음과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살다가 죽은 분들도 순교자들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 지키고 교회 지키고 예배 지키며 살다가 죽으시는 분들이 다 증인들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죽건 이렇게 죽건 끝까지 예수님 믿는 믿음 지키다가 죽은 우리 성도들이 다 증인들이고 순교자들입니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들을 예수님의 보좌에 앉혀주시고 천년 동안 함께 왕노릇하며 다스리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이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다. 우리 짐승의 표는 계시록 13장에서 살펴보았죠. 베리 칩 뭐 이런 거예요. 뭐 그런 칩 뭐 이렇게 손에 뭐 뭘 받아 뭐 그런 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짐승의 표는 사람의 수요 666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살펴본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그 말씀을 버리고 자신이 왕과 하나님이 되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철저한 인본주의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6에서 끝나요. 7일째가 오지 않는다는 거죠. 7일째는 안식일이고 온 만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진짜 왕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살라고 7일째 안식일을 주셨죠. 거기까지 안 가는 거죠. 6이 끝이에요. 6은 누구죠? 사람이 지어짐을 받고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지으신 그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사람이 왕이 되어 살아가는,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철저한 인본주의의 삶, 이 세상 중심의 삶을 가리키고 있었죠. 이 세상 죄인들의 삶의 원리가 지금 다 짐승의 표를 받고 666의 원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없는 자들. 말씀의 원리가 주장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 그런데 천국 보좌에 앉은 자들은 이러한 세상 삶의 원리로 살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죽은 자들이라는 거고요. 이들을 하나님 보좌에까지 앉혀주시는 거예요. 이들이 뭐 완전한 믿음으로 살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끝까지 그 믿음을 구하고 그 믿음을 붙들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예배하다가 죽은 자들은 그들을 보좌에 앉혀주시는 모습입니다. 이 보좌들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계시록 4장에서 본 적이 있어요. 계시록 4장 4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예, 여기 24 보좌들에 앉은 24 장로들은 누구를 대표하여 보여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교회예요, 교회. 그런데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교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들로 대표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그렇죠? 그래서 대표해서 24로 알려주시는 거죠. 이들이 예수님 보좌를 중심으로 24 보좌에 앉아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다스리는데, 그렇죠? 예수님의 왕의 영광을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것이 은혜라는 걸 깨닫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다 벗어서 예수님께 드리는 이 모습으로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바로 이들이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이고요.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이들을 가리켜 또 다른 표현으로 알려주세요. 첫째 부활에 참여된 자들이라. First resurrection. 첫 번째 부활에 참여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20장 5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예. 5절 첫 부분은 좀 이따 볼게요. 가로로 되어 있어서 이제 어떤 사본에는 빠져 있죠. 근데 그 부분을 빼고, 이는 첫째 부활이라 하신 말씀은 뭘 가리키는 거냐면 4절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4절에 그 성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된 자들이라는 말씀이죠. 4절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다가 죽어 그 영이 먼저 천국에 들어가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왕노릇하는 자들. 그쵸? 우리 성도들 중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먼저 그 영이 천국에 들어간 자들. 그들이 첫째 부활을 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첫째가 있으면 둘째가 있겠죠. 그 차이점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 그걸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죠? 천년 왕국의 견해를 우리가 세 가지 견해로 봤죠. 전천년, 후천년,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무천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사실은 이 첫째 부활도 분명히 20장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데도 다른 견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첫째 부활에도 각각 세 가지의 견해들이 있습니다. 먼저 전천년설은 뭘 믿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세우시고, 나중에 천년왕국이 끝나면 이제 예수님 한번더 오셔서 그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을 믿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시는 날에 어떤 일이 있을 거냐 하면 믿는 성도들의 부활이 먼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성도들이 먼저 육체적으로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다스리며 살 거다. 그렇게 이 구절을 풀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첫째 부활로 봅니다. 그래서 전천년주의자들에게는 첫째 부활이 믿는 성도의 부활. 그것도 어디에서 살려고? 이 땅에서 세워진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그때에 한번더 부활이 있는데 그때는 믿는 성도의 부활이 아니고요. 불신자들이 영벌을 받기 위해 부활하는데 그걸 둘째 부활로 봐요. 그래서 둘째 부활은 불신자들의 부활로 보고 천년왕국 후에. 첫째 부활은 성도의 부활인데 천년왕국 전에. 그래서 믿는 성도의 부활은 천년왕국 전에 있고 불신자들의 부활은 천년왕국 후에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 둘다 육체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부활이 성도와 불신자로 나뉘어서 두 번에 걸쳐 일어난다고 믿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견해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푼다고 해도 성경 다른 곳에서는 어느 곳에서도 육체의 부활이 처음 있고 두 번째가 나누어져 성도의 부활, 악인의 부활이 따로따로 일어난다고 말씀하는 구절들이 없어요. 믿는 성도건 불신자건 다 예수님 재림 때에 육체적 부활이 함께 일어날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는 육체가 부활하여 영광으로 들어가고 불신자들은 그 육체가 부활하는데 영벌로 가기 위한 육체의 부활로 갈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둘째 사망이 이제 6절에 나와요. 6절에 둘째 사망을 말씀하고 있는데 둘째 사망이 불신자들의 최후 심판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첫째 사망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그 전에 이 땅에서 그들이 죽어서 영이 먼저 심판을 받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는 그들의 육체도 영벌로 가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첫째 사망은 그들의 영이 먼저 지옥 심판으로 가는 거죠. 따라서 첫째 부활, 둘째 부활도 그렇게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첫째 부활은 육체의 죽음으로 그 영이 먼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 둘째 부활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육체도 영화의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는 최후 구원의 현실을 누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왜 확실하냐 하면은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자마자 육체는 어떻게 하셨어요? 육체는 돌아가시고 땅에 묻히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덤에 묻히셨죠. 그러나 영은 그 즉시 먼저 천국에 들어가서 영광에 이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육체가 부활하여 육체와 영이 하나 되어서 완전히 영광에 이르시죠. 예수님도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영이 먼저 천국 영광에 그리고 나서 육체. 바로 우리의 현실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6절을 다시 보면 첫째 부활을 둘째 사망하고 연결하시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둘째 사망이 없다. 무슨 뜻이에요? 이 땅에서 죽어서 이미 그 영이 천국에 이르러 있는 성도들에게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최후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최후 심판이잖아요. 첫째 부활은 영이 먼저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영이 먼저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에게는 최후 심판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다 풀릴 수가 있는 거죠. 그날의 성도들은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즉 둘째 부활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분명히 보세요. 성도, 믿는 성도의 부활과 악한 죄인들의 부활이 따로 있을 거라고 하지 않고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함께 있을 거라고 분명히 얘기하시죠. 그래서 무덤 속에 묻힌 자들 중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부활에도 참여하여 생명으로 다시 살고 첫째 사망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사망에도 참여하여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 거다. 그죠? 그래서 전천년설이 주장하는 것처럼 믿는 자와 불신자의 부활에 천년이라는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다 함께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날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재림 때에 믿는 성도의 부활과 믿지 않는 죄인들의 부활이 함께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후천년설은 어떻게 믿을까요? 두 번째로 후천년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어떤 누구로 보냐 하면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걸로 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직 죽지 않았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되어 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잘못된 말씀은 아니에요. 왜 그러죠? 이미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현실은 성경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 천국에 들어가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혀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에베소서 2장에 그 말씀을 아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았고 일으킴을 받았고 그 보좌에 함께 앉혀주셨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 맞아요. 그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 땅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지금의 현실이기도 하다는 거죠. 이 말씀이 분명히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계시록 20장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하는 거냐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 계시록 20장에서 첫째 부활을 말씀하실 때 4절에 분명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가 죽은 자들의 영혼이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특별히 이 땅에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의 영혼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구절에서는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이 첫째 부활에 참여된 자들을 이렇게 이 땅에서 다시 살거나 아니면 이 땅에서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로 말하는 것은 둘 다 이 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둘 다 이 땅에서 이루어질 천년 왕국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는 오늘 보면 4절에서 말씀하시는 보좌들이 다 이 땅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천국 영광, 천국 왕국에서의 보좌들이고요. 왕 대신 예수님의 영광도 이 땅의 영광으로 드러날 거고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신 자들의 영광도 이 땅의 영광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로 보여주시는 걸로 믿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 땅의 영광으로 보여주시는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끊임없이 증거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은 제자들까지도 이 땅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나라를 원했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증거를 원했고 눈에 보이는 표적을 원했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My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왕국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왕국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으로 기독교를 얘기하는 구절은 없다는 거죠.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계시록을 보아도요, 보좌라는 단어가 거의 뭐 40번 넘게 말씀하시는데 그 보좌를 말씀하실 때는 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영광에 이르신 천국 보좌를 말씀하시지 하늘에 속한 천국 보좌가 아닌 이 땅의 보좌를 말씀하시는 구절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어떤 구절을 풀든지 이 땅의 현실로 가는 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계시록 4장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이 천국 보좌에 앉아 다스리시고 24보좌들이 그 천국에서 예수님의 보좌를 둘러서서 예수님께 면류관을 돌려드리고 예배하며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을 보여주시지 이 땅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다 예수님을 믿고 죽어 천국에 이른 성도들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먼저 천국 영광에 이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하고 돌아가시자마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그 사이로 먼저 누가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의 영혼이 먼저 천국 영광으로 들어가셨죠. 우리가 그 길을 따라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영도 예수님처럼 먼저 천국 영광에 이르는데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 때에 우리의 육체도 무덤에서 다 일어나 부활하여 예 천국 영광에 이를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둘째 부활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이 말세를 살아가는 교회에 이 현실을 보여주실까? 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죽어서도 첫째 부활, 영이 먼저 천국 영광에 이르고 둘째 사망이 없고 둘째 부활을 통해 육체까지도 천국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을 이렇게 보여주실까?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구절만 아니라 계시록 전체를 통해 알려주시는 내용이 있어요. 뭘까요? 이제 성도의 이 땅에서의 죽음은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게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우리의 천국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죽는다고 해도 그 죽음을 통해 누리게 될 복된 현실을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에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영광으로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도 이기라는 거예요. 죽음도 이기는 자들로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 믿는 믿음 지키고 하나님 예배하며 끝까지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내할 힘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들의 행한 일이 뭐예요? 끝까지 예수님 믿는 믿음 지키고 하나님 말씀 지키다가 죽은 그 일이라는 거죠.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요? 그 인내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아. 오늘 본문에 그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죽는 너희가 그 복이 뭔지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비록 육체는 죽었어도 천국으로 들어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최고 영광에까지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앉아계신 왕의 자리에까지 이 영광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도 인내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 아닌가요? 특별히 이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과 교회의 삶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죽는 시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며 그 핍박과 죽음도 이겨내게 하시고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에게는 이 말씀으로 힘을 주시며 끝까지 인내하며 싸우다가 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5절에 괄호로 되어 있는 말씀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즉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음을 통해서 그 영이 지옥 심판에 이를 거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죽어서 살지 못한다. 지옥 심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죽음을 통해 즉시 거룩하게 되어 천국 영광에 이르러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셨고요. 이 확실한 천국 소망을 주시며 죽음을 맞이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죽든지. 때로는 믿는 성도라고 해서 다 잘 죽지는 않습니다. 여러 모습이 있을 거예요. 비참한 모습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도 어떠한 죽음이든지 히브리서 11장 10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화형을 당하든지 톱혐질을 당하든지 어떤 고난과 핍박과 시련 속에 죽든지 믿는 성도는 확실한 천국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이루어주신 천국의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분명한 것은 이제 믿는 성도에게 죽음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사건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천국 영광으로 들어가는. 그러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로 살라고 하십니다. 죽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복되다 그래서 빨리 죽자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오라. 사도 바울도 내가 지금이라도 육신을 떠나 주와 함께 있고 싶지만 주님의 교회와 형제들을 위해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끝까지 섬기다 가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도 바로 이거라는 거죠. 오늘 보면 6절에 다시 한번 우리의 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그저 죽는 것이 아니라 첫째 부활이라고 하십니다. 사는 거라고 하세요. 그것도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영이 먼저 사는 것. 우리의 죽음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은 예수님과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죽음은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고 먼저 그 영이 천국 영광에 이르셨고 3일 후에 육체까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천국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것이 다 우리가 가는 길을 먼저 가신 사건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세요. 이런 길을 가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죽고 그 영이 먼저 천국 영광에 이르고 우리도 나중에 육체까지 부활하고 승천하여 천국 보좌에 앉게 하시는 우리의 가는 길을 예수님이 먼저 앞서 우리와 함께 가주신 거예요. 우리 가는 길이 너무나 확실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분명한 증거가 되어주셨고 우리의 삶에 완전히 연합된 삶으로 알려주십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산 자들로 우리의 영이 죽음을 통해 먼저 천국 영광에 이르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육체도 부활하여 천국 영광에 이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주 안에서 믿는 성도로 죽은 자들은 복되다 라고 선포하시고 성도의 죽음은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죽음을 복된 것으로 봐야 되고 우리가 믿다가 죽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 시대에 즉 천년왕국 동안에도 이 영광을 누리게 하셨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온전히 누릴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 후에 우리가 부활의 몸까지 입고 누리게 될 복된 현실을 이제 계시록 22장에서 보여주시는데 그 중에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계시록 2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첫째 부활 때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인데 이때에는 부활의 몸까지 입고 예수님과 얼굴을 맞대고 보며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이 왕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다 이루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이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 아닙니다. 내가 다 이룬 현실이 이러하다. 그러므로 나를 믿고 모든 두려움, 무엇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주님 다시 오는 날을 소망 중에 맞이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죽음도 소망 중에 맞이하고 그리고 이 주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날, 그리고 일주일 살면서 주일을 맞이하는 날 같은 소망으로 맞이하며 끝까지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구원의 현실로 인해 우리가 첫째 부활에도 둘째 부활에도 참여되어 우리의 영과 육이 다 천국에 속하여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해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음성을 저희들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죽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천국 문을 활짝 열어주신 그 복음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피와 의의 공로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그 열린 천국문을 따라 우리의 죽음을 통해 영이 먼저 들어가 영광에 이르고 그리고 우리의 육체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부활하여 함께 영광에 이를 것을 믿습니다. 그날까지 저희들 끝까지 소망으로 인내하며 주의 일에 힘쓰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다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형제 여러분, 우리 또 주일에 또 우리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